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이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이 야고보 저자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 나오는데 혼돈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또 둘이 있죠.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후에 성천 후에 믿음이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낙타무로 비란 별명을 얻기도 했고 또 한 사람 야고보가 더 있는데 그는 가롯 유다 말고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유다, 유다스를 쓴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읽게 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게 처음에 혈연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본인이 생기고 나서 아,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가 없고 시련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죠.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른 서신서의 인사하고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텐데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만 유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동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독특하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열두 지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열두 지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흩어져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어떻게 특별한 교회 문제가 있어서 보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문제의 어떤 그 답변을 하는 서신과는 달리 일반적인 어떤 교회 전체를 향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향한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다. 굉장히 이게 뭐 야고보 사도라고 해서 일반 지금 자기가 서신을 받는 대상들에게 어떤 다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가장 많은 호칭이 교회 사실은 어떤 직함으로 부르는 직분으로 부르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지 않고 옛날 같으면 피했을 일인데 어떤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내느라고 갈등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는 시끄럽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랬죠. 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 같은데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뭐 직장생활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뭐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죠. 안팎에 교회 안에서의 시험도 있고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면 뭡니까? 시험 1차적으로는 우리가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 지금 야고보서 쓰는 시험은 첫째는 이게 시련을 주로 말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보다는 트라이얼, 시련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게 유혹, temptation, 유혹을 또 시험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탐욕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많고 또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죠.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건 일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련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이게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게 내 안에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건가? 분명히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뭐 바쳐라 이런 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좋은 뜻에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뭐 그냥 어려움에 그냥 마냥 처하게 내버려 두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거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이 믿음이 다음 단계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고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욥기 같은 거 읽으면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과한 시험을 잘 견뎌서 시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시험, 인내 이건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믿기 때문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련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뭐 둘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마치 믿음과 순종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인내도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야고보가 계속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언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 아닙니까? 시험이 오거든 그냥 기쁘게 여겨라.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건져가야 돼요. 우리가 시험 지금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인데 그걸 기쁘게 여겨라.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과 마찬가지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지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래도 기뻐하려니까. 아니 안 기쁘다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죠? 안 기쁜데요. 기뻐해. 기가 막히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자꾸 훈련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울 보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뭐 내가 웃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때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웃음을 짓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늘 화를 내고 늘 격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화가 나 있는 표정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려면 우선 기쁨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이게 결코 좋은 뜻으로 쓸 수 없는다는데 쾌락이라는 걸 기쁨이라는 걸로 바꾸어서 쾌락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듯이 신앙 안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게 기쁨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이 죽으라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 4년마다 나가는 거 4년 동안 흘린 땀의 양이 얼마겠습니까? 피나 눈물과 땀을 흘리는 까닭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아니 그런 고난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와라. 그럼 고난받으러 오라는 건데 고통받으러 오라는 건데 그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국대가 되는 건데. 예. 네. 그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의 길이 우리가 국대 선발대회에 뽑힌 것처럼 믿음의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뽑아서 지금 들어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꺼이 그 시련을 받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죽으라고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뭐 16시간 뭐 이렇게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그냥 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따라 나간다면 실현받으러 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시련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다음 젊은 세대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뭡니까?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이란 인내란 이게 시련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다, 경륜이 쌓였다 이런 건 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모든 일은 사실 뭐 열정이 있으면 시작이 돼요. 패션이 있으면 일은 시작이 돼요. 근데 일을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함으로 그 일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열정도 소중한 에너지지만 끝까지 그 일의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거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정주 시인의 뭐 국화 앞에서인가요?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아 간밤에 저렇게 무서리가 내렸나 보다. 여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말이지. 한여름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더니 드디어 가을에 향기로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듯이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고 벼 한 알이 익는데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인간이 여러분 무르익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열매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이에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우리 신앙은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란 뭐냐? 좋은 밭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걸 좋은 밭의 속성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 마음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란 반드시 시간을 요한다. 믿음의 인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얘기할 때 야 인내를 좀 서둘러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내를 서두르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아이가 뭐 열 달 되어야 출산하듯이 해산하듯이 어떤 그런 꼭 주어진 시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막 몸의 체격도 다른데 왜 건강한 사람 한 석 달 만에 놓지 그래? 예. 뭐 가린 여인, 몸이 여린 여인은 한 2년쯤 데리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든, 어느 누구든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이게 경주하려면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산모는 천재야, 애를 잘 낳아. 천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천재 없습니다. 뭐 예술적 재능이야 천재가 있고, 있지만 믿음에는 오랜 인내가, 인내의 경주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뭐 머리가 번덕번덕하고 뭐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머리가 안 좋아 보여야 저는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인내하라는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은 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빚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구나. 그런 거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2022년입니다만 올 한 해를 돌아볼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오면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고 인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6절, 7절에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아, 이거 5절 안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지적을 해야 돼요. 5절 안 읽었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인내할 때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든든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사람 찾아다녀봐야 상처 많이 받습니다. 예, 뭐 의논해도 그렇고 무슨 뭐 기도 부탁을 해도 그렇고 뭘 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한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아, 사람한테 뭐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뭐 용하다는 목사 찾아다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용한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상담하자 그러면 저도 괴로워요. 하나님하고 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답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그날그날 맞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꿀송이처럼 보다 달게 올 때도 있고 말이죠. 폐부를 찌르듯이 채찍처럼 우리를 다가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구할 때 태도를 지금 이제 6, 7, 8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야고보가 많이 흔들렸구만. 그리고 이 갈릴리 출신인데 말이야 다들. 그 자기들한테는 바다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전부 바다의 전부예요. 늘 파도 치는 그 이 갈릴리 이걸 보면서 아, 내 믿음이 저랬구나 이걸 아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 인간으로서의 예수 형으로서의 예수하고 이 막 그 메시아 예수하고의 사이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인데 우리 형인데 예.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가고 뭐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은 형이야 뭐 메시아야 예. 그 또 엄마 마리아한테 물어보면 쟤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또 헷갈리고 말이죠. 이게 뭐 늘 의심이 항상 의심했을 사람이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아. 파도 같아.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죽게 구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는 믿음 의심이라는 건 나눠진 마음이에요. 의심은 곧 분심입니다. 쪼개진 마음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 얘기예요. 구하지도 말아라. 예? 그 왜냐하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쪼개졌기 때문에 이미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밖에서 주는 어려움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갈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갈등은 어디서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쪼개진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라주를 뿌린다는 것은 마음 안에 분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의심의 한자락을 갈고 끌고 가게 해요. 맞죠? 다 믿을 수 있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게 말이 돼? 아니 포도주가 어떻게 무리 포도주가 돼? 그럼 포도 장사시 그랬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 도덕적 교조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뭐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다 죽이라고 그러냐. 무슨 그런 잔인한 하나님 나는 못 믿는다. 이걸 읽다면 털 그래요. 예. 예. 버트란드 러셀 경이 얼마나 당대의 지성입니까? 어디 걸려넘은지 아세요? 무화과를 왜 저주하냐. 무화과 열매 안 맺었다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저주하냐. 이런 비인간적인 나는 예수는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늘 우리의 마음에 가라주를 뿌리고 의심을 뿌린단 말이에요. 의심. 의심해야 될 건 의심 안 하고 뭐 쇼핑 채널은 의심 안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의심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워. 의심해야 될 건 의심을 안 해요. 이거 있으면 만병이 다 나을 것 같고 이거 뭐 몸무게가 30kg 빠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엄청 다 믿고 사면서 예, 성경은 2000년간 이 어려움을 검정을 거쳤는데 이거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풀의 꽃, 아유, 아침에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낮을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면 자랑하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우리 자랑의 근거는 내 행위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랑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 그러면 내가 낮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질 것이요. 높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라 그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높고 낮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형제가 되고 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내가 뭐 아래 위가 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래 위가 없다는 한 번 좀 이렇게 불순하게 들리는데 내가 윗사람이다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윗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 아랫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을 주존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랑의 근거가 되거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거나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하라 이 말이죠. 올해 2022년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 돌이켜 우리가 보면서 내가 뭘 자랑했는지 아니 무슨 자랑거리를 내가 추구해 왔는지 왜 그걸 내가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못 놓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내가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 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가 생각에 가라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받은 것이고 언약에 기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신앙, 바다 바람에 흩날리는 물결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치 깊은 바다라도 닻이 내려워져서 어떤 풍랑에도 바다가 떠내려가지 않고 배가 굳건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내 모든 자랑과 내 인생의 뿌리가 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는지요. 예, 조금만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또 좀 자랑할 근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베기는 그런 습관입니다. 하나님 뭐 자랑할 근거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주님 꺾어 놓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아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신앙 단단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마저 기뻐할 줄 알고 시련을 기뻐할 줄 알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 믿음 이뤄내는 믿음의 대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큰 인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렇게 존귀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아끼되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할 때 그게 순종하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끝까지 주의 길 걷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결정한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